예, 이전에 제가 우리 신명기를 전체 다 모든 본문을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했던 일 같은데 그때 제가 특별히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에 거쳐서 설교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속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신명기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좀 뛰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좀 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패턴으로 십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좀그 설교의 고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일부는 이미 마음속에 오늘 설교는 굉장히 길고 지루하겠구나 작정을 하시고 미리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사정을 좀 합니다. Give me a chance.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처음부터 딱 눈을 감고 일단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은 저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오늘 좀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세의 설교가 세번 나온다고 이렇게 세 개의 설교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장으로부터 상당히 긴 설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5장에 출발하는 이두 번째 설교의 제일 앞부분에 이제 모세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 일을 다시 이제 기억하는 거죠. 40년 전 처음 출애굽한 그 사건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이 언약의 규례 이것을 이제 10가지 말 십계명 사실은 ten word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이 표현으로 데칼로그이라고 얘기를 하죠. 데칼 10개의 로그 로고스 10개의 말. 그래서 이 10개의 말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10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십계명을 받았던 사건 그 이전의 사건을 또 한번 기억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미디안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고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유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처음 40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이제 그가 살았는데 이 광야 40년의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같은 산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방법이 이제 굉장히 독특합니다. 거기에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불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호렙산 사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고 그 불이 막 붙어 있는 그 현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사건이죠. 모세가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한 거죠. 참 이상하다. 불이 활활활 타고 있는데 그러나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버닝을 하고 있는데 컨슘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좀 신기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더니 그쪽으로부터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에 붙었던 이 불,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는 이 불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불이 보여주는 어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심,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은 마땅히 인간으로 하여금 경외받아야 할 분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좀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초월되심. 하나님은 인간의 같은 선상에 서가지고 우리와 어떤 피조물의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우선, 우선이란 말조차도 좀 맞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서의 독특한 하나님 되심을 지니고 계신, 이런 거룩하게 구별되신 초월자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러나 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임재를 하셨느냐? 이 하나님은 사실은 이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가 택하여 구원하실 자들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다가오시지 않고 도리어 소멸하지 않으시는 불로 백성들을 구별해내시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 이 호렙산에 이스라엘 그 군중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산의 불이 얼마나 거대하게 탔냐면, 백성들이 보기에는 산 전체가 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지나가다가 산불이 조그맣게 나도 좀 겁을 먹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그 남가주 지역에 그 갔다가 너무 이게 막 주라이 돼 있으니까 불이 나 이렇게 브러시 파이어입니다. 뭐 나무에 불이 붙은 것도 아니고 브러시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어느 한 지역을 빠져나오는데 이 불이 양쪽에 다 붙어가지고 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사이를 빠져나오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차 안에 벌써 이렇게 막 뜨거운 온기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결국 빠져나와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건 뭐 사실 큰 불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산 전체가 불이 붙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움이 조성됐겠습니까? 백성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지 말아달라,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대면해라.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처럼 온 산이 불에 타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위엄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를 소멸시키지 않고 그를 영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모세는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모세의 경험이죠. 이제 그러한 경험 속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일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이 관계 맺음인데요. 이 언약 맺음은 하나님의 주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 언약을 받습니다. 우리도 물론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지만, 쌍방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어떤 동등한 선상의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데, 사실상 십계명은 언약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 언약적인 글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을 읽을 때에 또는 율법서를 읽을 때에 일부 우리들에게 좀 생소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9절에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은총을 내릴 때는 1,000대까지 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을 문자 그대로 3,4대까지 또 1,000대까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뭐 5대 6대는 그러면 아닌가요?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고대 문헌 속에 나타난 언약을 적는 방법들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언약은 굉장히 익숙한 거거든요. 그들의 방법대로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 귀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그대로 들어다 쓰시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인간의 문화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상하다 이러지 말고, 그런 말씀의 어떤 분위기가 이런 의미구나라고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오프닝이 참 중요합니다.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언약의 문서의 첫 마디에 나오는 게 그거죠. 첫 마디에 나오는 것은 관계의 설정입니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프리엠블, 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계 속에 지켜져야 할 계명들이 쭉 나열이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언약의 그 문서의 방법이죠. 십계명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정을 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스토리도 너무나 잘할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구원에 대한 상징이요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지옥에 멸망당할 자리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계명 자체를 딱딱하게 생각하고 마치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좀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열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의 이 계명 자체는 도덕률로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왜 주셨는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이야기할 때 크리스천 라이프를 지키는 것이 조건이 돼서 구원을 줬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된 어떤 신앙의 방향에 있어서는 이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구별해가지고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야 될 부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미 다 공부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으로 복음의 메시지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어두움의 나라에 있던 우리들을 빛의 나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의 결과가 뭐냐? 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백성을 삼으셨으니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그의 기이한 아름다운 영광의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불타는 어떤 불구덩이에서 타다 남은 재처럼 이렇게 탄 막대기로 끄집어내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신다면 거기에 중요한 한 요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나타남이 복음의 연결점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고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십계명을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걸 아주 엄밀하게 딱 둘로 나누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도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정리를 하자면 두 개의 계명으로 정리가 되죠. 하나는 내 마음과 뜻과 너의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한 서기관이, 율법의 선생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또 인용하신 겁니다. 율법에 나오는 이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모든 계명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게 도움이 된다면 한번 그렇게 가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들이 가끔 스스로 감동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좀 간지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 표현하는데 정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I love you를 잘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How do you love God?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No other God. 하나님은 스스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 어떠한 라이벌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 한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제일 톱에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 견주어낼 수 있는 하나님다운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존재는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 사이의 격차는 어마어마한 거니까 하나님은 단 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므로 부탁하잖아요. 너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옆에 놓고 내가 돈을 따라갈까 하나님 따라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겐 큰 갈등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곤란한 일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네가 감히 돈하고 나를 비교하냐? 네? 어떻게 네가 감히 너의 시간과 나를 비교하냐? 어떻게 감히 네가 너의 자존심과 나를 비교하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나님 돈, 하나님 돈, 하나님 사업. 뭐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좀 반대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고민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가져야 행복할 것 같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곁에는 어떠한 것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아갈 때도 TV에 아무리 이쁜 여자가 나와도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야, 저 여자가 당신보다 조금 덜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비교당하니까 물론 이제 다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더 마음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아내는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와이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를 또 지금 곁들여가지고 굉장히 지금 곤란하게 되는데 제가 이게 사실 상대할 수 없는 문제를 제가 지금 문제를 만들고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Don't compare him with anything.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두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옆에 놓고 자꾸 하나님 견주어 보고 하나님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곤란하실 분도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발 좀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꾸만 네 소나기 안에 나를 넣으려고 이것저것 만들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원하는 이매지네이션, 상상력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저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랬으면 좋겠다. 제발 나한테 가까이 와서 좀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듣지는 않고 깨닫지는 않고 자꾸만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지 말아라. 자꾸 네 손에 편한 것, 네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거죠. 제발, 제발 그러지 마라. 아내 얘기를 또 해서 미안한데 이거 참 안 될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 어머니 날이니까 또 어머니로서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아 오늘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런데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중에 그런 말을 꼭 들어요. 거의 들어요. 당신이 나를 알아? 나는 당신을 알지만 당신은 나를 몰라. 그래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한다. 당신이 위해서 한 거야? 그러면 아니야. 스스로를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죠. 자매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 주시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나의 생각대로 나의 어떤 이미지네이션대로 그 안에 집어넣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중심인 거죠. 결국 내가 중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그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너의 생각대로 나의 형상을 만들어내지 마라. 나는 나다.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뭐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사람들 욕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고요. 뭐 그것도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제발 아무데나 좀 붙이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야기죠. 제발, 하나님이 제발 그런다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정말 어필하시는 이 언약의 명령이 뭐냐면은 나의 이름을 아무데나 붙이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리스도를 진정 드러내는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 경계선이 좀 모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창세기 그 1장과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창조의 스토리에 그 일곱째 프레임으로 나오는 것이 안식일 아닙니까?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은 사실은 뭐 주일을 지켜서 주일날 예배드려라 이런 어떤 굉장히 2차원, 3차원적인 결론에 가기 이전에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뭐죠? 모든 창조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속에 온전히 있게 하시고 그 질서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의 어떤 권력과 로마의 그 중심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사실 실제로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평강, 안식. 안식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중심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질서의 중심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라. 이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 곁에 그 무엇도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기 위하여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제발 너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네가 원하는 하나님, 네 손에 잘 맞는 하나님, 내가 마음껏 부리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고 내 이름을 아무데나 붙여서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네가 지녔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좀 세상에 비춰내라. 모든 피조세계의 이 조화와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꿈꾸며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오직 나만 예배해라. 안식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의 날에 저희가 안식 후 첫날을 새 창조의 첫날로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안식의 어떤 개념으로 인정하고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공예배로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일주가, 우리의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안식일의 개념도 조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는 이 자연세계에 있는 가축, 동물들까지 표현을 다 거기 집어넣었어요. 다 쉬게 해라.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해라. 사실 그 당시에 무슨 소셜 시큐리티가 있었겠어요? 종들이 언제 쉴 수 있었겠어요? 사실은 후대에도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십계명적인 그러한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의 어떤 삶의 구조 속에 노예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쉴 수 없었던 것이 노예죠. 항상 노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계명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안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유를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인간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오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이야기지만 또 이것도 조금 트랜지션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고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시작, 출발점, 그 권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약간 트랜지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저는요, 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일종의 경계를 짓는 그러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것은 무겁게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권위의 경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모됨을 존중하라.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부모에게 힘이 있어서요? 돈이 있어서요? 부모가 나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어서, 내게 줄 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순종하게 만드십니까? 매를 들어 때리시나요? 자꾸 줄까 말까 하면서 마음들을 다급하게 만드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다스린다면 저는 물론 정말 지각이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페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러스를 통해 가지고 뭘 상실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디스플린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무조건 때려요? 패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서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부모보다 힘이 세면 아이들한테 맞아야 되겠네요? 아, 이 권위의 문제는 힘의 문제가 아니죠. 이 권위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죠. 이 권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입니다. 구약시대 때요, 만약에 아이가, 아들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부모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공동체 중간에 놓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기본적인 권위, 그 자체에 대한 이 오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는 경계를 원하지 않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인디비주얼리즘에 빠져 있어요. 인디비주얼, 각자, 자, 자기, 개인. 중요하죠. 개인이라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디비주얼이즘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고 나를 위하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예요. 부모도 상관없고 뭐 누구도 상관없어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나. 인디비주얼리즘.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냐?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뚫고 나가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나는 악마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순간 나는 악마가 된다니까요. 내가 더 나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파괴적인 존재가 돼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이게 권력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체크앤밸런스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거기까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원치 않아요. 밀고 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막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한계를, 그 경계를 깨는 순간에 나는 악마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됨으로, 부모는 부모된 것을 중히 여겨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바로 그것도 이 본문에 들어가는 중요한 의미일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생명의 경계에 대한 겁니다. 생명의 경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의 경계를 여러분이 침범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경계를 인정하고 이 경계 안에서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아무리 어떤 사회적인, 기술적인, 과학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인간의 본연의 존재, 그 생명의 문제까지 깊숙이 침범할 때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겁니다. 인간 스스로 그것을 컨디션하는, 생명의 문제까지도 컨디션하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다면 그건 인류의 비극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악마가 됩니다. 가늠하지 말라, 가정의 경계입니다. 부부의 긴밀함의 경계입니다. 깨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약성경에도요, 이 어떤 이 음행에 대한 문제, 가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교회에 있는 남성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식의 말을 자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내 여인이 아닌, 나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경계를 깨지 말라. 저 여자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 안 했으면 내 여자는 아니죠. 언젠가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겠죠. 범하지 말라. 이런 이 경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브레이크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악마가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이 긴밀함, 인티메시가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영어권 교회를 이렇게 같이 개척하고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이 성적 이 이슈를 가지고, 이 퓨리티를 가지고 주일에 세 번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세 번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은 안 한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 작업이. 저 스스로도 참 힘든 일이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한 게, 그때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참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사귀면서 보면은 항상 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너무 가까운데 이 결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인티메시의 문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이러한 패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러한 커밋멘트가 없이, 결혼에 대한 커밋멘트가 없이 무조건 육체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이미 지나갔다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결혼하는 거다. 참 감사하게도 그 해에 결혼식을 많이 주려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참 들어줘서 고맙다. 한 대여섯 건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경계를 넘어가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재산에 대한 경계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노동력.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유한 사람이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도적질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특별히 어떤 회사의 사장님, 이 CEO들, 어떤 그 주관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적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들의 시간의 한계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들의 노동력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도둑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없어서 도둑질할 수도 있지만 있는 사람이 계속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계를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선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는 이것은 진리의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언제 허물어지죠?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험담할 때 거기에 진리가 있죠.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weakness, 약점이 있고 근데 거기에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항상 그것에 뭔가를 더 부과시키죠. 진리와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경계를 허물지 말라. 굉장히 지적인 말씀이죠. 샤프하게 예는 예, 아니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그 경계에서 진리인지 거짓인지 애매모호하게 문제를 계속 끌고 가지 마라. 너의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뭔가 매뉴플레이트해서 어떤 말에 대한 인테그리티가 무너지는 일들을 하지 마라. 마지막에 이제 탐하지 말라라는 마음은, 말씀은요 사실 위의 부분과 다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 마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마음의 경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보시는 거죠. 로마서 13장에 12장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각자 마땅히 생각할 분량을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우리의 마음의 어떤 한계입니다. 마음의 경계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내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여기 보니까 내 아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간음하지 마라. 그러나 만약에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 말은 10계명, 열 번째 계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내 마음에, 마음에도 경계를 둬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굉장히 은혜를 사모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10계명을 이렇게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지금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거기에 임프레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마음의 느낌은 뭐냐면 저는 감동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인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서로를 위하여 이러한 경계를 지켜주고 나의 경계, 저 사람의 경계. 그러나 그 안에 어떠한 배려, 베품이라고 하는 은혜를 더하는 것이 과연 사랑이구나.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모델이라면 전혀 거부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 내용을 우리 듣는데 아,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더 감사하고 귀한 것은 뭐냐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시대의 언약보다 오늘의 언약은 완벽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일을 완성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건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요구를 주님께서 대신 다 치르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의로움이 개런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의 스피릿, 그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역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좋기도 하면서도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열 번째 계명, 내 마음의 탐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마음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 내 스스로 내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리소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마땅히 연결되어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부분입니다. 공의, 긍휼, 사랑, 이러한 중요한 이 도덕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어떤 감상에 젖어서 무조건 신앙이라는 뭔가 더욱더 열심히 있는 것, 더욱더 감정을 돋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선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 물론 그것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 남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취입한, 너무나 얄팍한, 정말 위에 한 껍질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게 믿음이고 얼마나 심각한 게 신앙인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디투어 시키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깊은 곳까지 타치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요? 아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심플하게 값싸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시리어스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정말 그러한 시리어스한 믿음의 각오, 이건 깊은 깨달음과 고민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묵상하는 삶의 자세일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은혜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 심화되고 또 더 확증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또 우리의 내면화됐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배 때 들어오실 때 보면 뒷자리에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 로프를 해놓고서는 거기 이렇게 종이에 보니까 이 자리는 뭐 새로 오신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저브된 자리니까 여기 앉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 로프를 좀 가져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럼 요걸 이렇게 해놓으면 의자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요걸 보시고 거기 이제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 특별히 이제 EM 때 하도 뭐 사람들이 아주 많지도 않은데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앞으로 이렇게 앉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교하다 보면 반은 앞에 비어 있고 그래서 제가 요새 EM은 저 조그만 저 강대를 가지고 중간에 놓고 설교하거든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이 시간에. 그렇지만 뭔가 저 뒷자리에 이걸 막아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앞으로 안 간다. 뭐 오늘 좀 빈자리도 많은데 앞으로 안 간다. 그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딱 막아놓는데 그래도 그냥 톡 치고 들어가서 이제 앉으시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하나의 그 외형적인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논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논 이유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이거 놔도 그냥 치우고 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외형적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그들이 그냥 치고 갑니다. 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마음의 문제가. 제가 오늘 EM 예배드리면서 요 얘기하면서 그 선포했어요. 앞으로는 이 로프를 놓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이 로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로프가 아니지만 그 뒷자리부터가 아니라 앞자리부터 앉기로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법이죠. 더 이상 이런 눈에 보이는 로프를 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거죠. 야, 적극적으로 좀 더 뭔가 이렇게 예배에 경청하고 다가가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꼭 뒤에 앉으셔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도 계실 때는 앉으셔야죠. 왜 새로운 분들이 그 뒤에 앉아야 돼요? 새로운 분들이 먼저 앞에 와서 앉아야죠. 제가 뭐 이러한 이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러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너무 타당합니다. 이것을 교회 앞에 이렇게 써놓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소유리 문답하면 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로프를 여기저기 붙여놓고 하세요, 마세요, 들어가세요, 마세요, 뭐 여기는 하지 마세요. 저기 뒤에도요, 사실은 저 뭐 70세 이상만 파킹하세요. 다 떼야 돼요, 사실은. 새 시대의 어린이들은 저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갖다 들이대고 세워놓고 모른 척하고. 그럼 안 되는데, 붙여놔야지 가지 마세요, 가세요. 근데 그것이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육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여놓고 하세요 마세요 감시하고. 근데 그 시대가 어드밴스가 되면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율법이 되어서 돌비에 새겨놓은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놓은 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미를 알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눈치 살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프고 피곤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뒤에서부터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결과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도 훨씬 더 풍성하게 읽는 거예요. 미니멀리스틱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그냥 마음에 심포니를 듣는 것처럼 꽝꽝 울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계속 체험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